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면에 있는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설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갔던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수년간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로라는 청년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에바브로가, 이 청년이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고, 사도바울은 이 소식을, 이 교회가 세워진 소식을 들은 후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도바울의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한마디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님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자들이 되도록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 파스라는 말로서 모든, 전부, 매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한 삶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으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인간의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목적은 늘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범사에 늘 항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름 아닌 상대방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잘 알아야지만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잘 먹는지, 어떤 취향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만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할 거룩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충분히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지식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은 연약하죠. 강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아주 부분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분적이고 작은 지식밖에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지식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그저 부모님 앞에서 방긋 웃기만 해도 부모님들이 기뻐하시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때는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좋아하는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 보고 웃어주기만 해도 부모님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냥 부모님이 보기에는 이 아이의 모든 것이 다 이쁘다는 것이,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납니다.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방긋방긋 웃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계속 기뻐하실까요? 장성한 후에는 부모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1년 전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자라나셨습니까? 10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내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더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범사에 늘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이일지라도, 아무리 이쁜 아이일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사랑하기는 해요, 이뻐하기는 해요. 그러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이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너무나도 상징적인 그런 자리죠. 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왕,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반드시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값진 보화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사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0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란 무슨 삶입니까? 무엇입니까?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하는 자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생활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실 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다 이쁘고 모든 자녀가 다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 모두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던 이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은 다 순종해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 없으십니까? 여러분,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이죠.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칭찬받으셨던 예수님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매일 것입니다. 농부가 이른 봄에 밭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대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열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15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물은 내게부터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많습니다. 4절 말씀에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5절 말씀에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닙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삶,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6절 말씀에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서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남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천하에서 복음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맺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동녀가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다고 왔느냐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열심히 현금했습니다. 주님, 저는 열심히 일해 성공했습니다. 주님, 저는 열심히 일해 행복을 얻었습니다. 주님, 저는 가족을 위해서 평생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분일까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직을 당한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실직 후 몇 달이 지나자 이 아버지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조그만 회사에 취직합니다. 세일즈맨이었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거리를 헤매면서 열심히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딸과 4학년인 아들이 근심 어린 눈으로 아빠를 쳐다봅니다. 그러나 아빠는 결코 티를 내지 않죠. 어린 두 남매의 눈에는 그러나 엉망이 되어버린 구두가 보입니다.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구두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구두 앞장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두 남배가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아빠가 대답하죠. 아빠, 일이 많아서 그래. 그런데 계속해서 구두가 망가집니다. 계속 다니니까. 한 켤레, 두 켤레 사다가 나중에는 그 돈도 아까워서 운동화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화도 한 달을 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던 딸이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래, 아빠에게 구두를 한 켤레 사드리면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딸은 그날부터 먼 길을 걸어서, 전에는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먼 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버스비를 아껴서 아빠 구두를 사드리겠다는 거죠. 어느 날 이 딸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저기 저쪽에서 자기 동생이 보이는 겁니다. 그 동생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묻습니다. 야, 너 왜 버스 타지 않고 걸어가니? 동생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합니다. 누나, 나 아빠에게 구두를 사주고 싶어서 걸어다녀. 누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너는 얼마 모았어? 동생이 하는 말에 나 이제 2천원 모았어. 누나는? 나는 이제 5천원 모았어. 우리 조금만 더 힘내면 아빠 구두를 사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이 두 남매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두 남매는 먼 길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 내 기쁨,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